계속해서 우리 아마겟돈 성경 시리즈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구약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구약의 내용을 간단하게 뭐 말한다면, 예표 수준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내용인데, 예표 수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두 가지 면이 있어요. 예표 수준에서 성취될 것도 약속이 되지만 또 영원한 수준에서 성취될 것도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내용은 그 영원한 수준은 아니고 예표 수준에 그 수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보았죠.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려면 백성이 이루어지고 땅이 이루어지고 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이루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봤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부터 시온산으로 말칭을 하는 거죠. 그 군대들이 말칭하듯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함으로써 이제 땅을 이루시는 내용을 지난주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았죠. 이제 그 예표 수준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왕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지고, 그러나 이게 예표 수준, 즉,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영원한 수준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수준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좀 문제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문제가. 어쨌든, 오늘 왕이 세워지는 내용을 보겠는데, 여러분, 신명기에서 제가 지웠네요, 벌써. 신명기에서 이미 어떠한 왕을 세울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런데 신명기 17장 14절서부터 제가 읽어 드립니다. 네가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즉 한마디로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근데 왕을 달라는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우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사실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세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이런 수준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 백성들이 엄청 죄를 많이 짓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제 오게 되면 사무엘상 8장에서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는 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여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이유가 열방과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을 원했는데 이들은 왕을 원하는데 왜? 그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즉 세상과 똑같이 하게 해달라 이 말이죠. 열방과 같이, 즉 다른 나라와 다른 세상 나라들과 같이.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버려.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것이 목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항상 그들의 왕이었죠. 근데 지금 왕을 달라. 예, 그래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 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우더라도 내가 택한 왕, 즉 하나님이 택하신 왕,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왕을 세우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지금 그런 수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그럼 해라.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사무엘상 16장 1절과 13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기름뿔을 취하여 13절입니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이제 이 사울 왕도 한 40년 동안 왕이 되고 다윗 왕도 막 40년 동안 왕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고 그래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이 되죠. 그리고는 이 백성들에게 자기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워 주십니다. 이게 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물리쳐서도 뭐할 말이 없죠. 근데 이렇게 왕을 허락하신데 그게 이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표 수준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까 백성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땅을 얻었고 이제 왕만 세워지면 되는데 처음 사울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니까. 그러나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왕,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십니다. 왕은 뭘 하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왕은 적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보호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왕은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도 이루어졌고 이제 그 땅도 얻어졌고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세워짐으로써 뭘 하게 되느냐?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으로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죠. 백성을 우리 다스리시죠. 그 다스림이 교회의 다스림을 통해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적을 물리치셨는데 계속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이 거룩한 돌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즉 성전을 짓고 계시는데 바로 이제 다윗 왕이 이것을 이제 예표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왕국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표 수준이죠.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보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숙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말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하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이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그 집을 아주 좋게 진 데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막은 아직도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뺏었잖아요. 이제 모든 게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말합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그건 좀 다음, 좀 뒤에 나오네요. 제가 우선 다윗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즉 예표 수준에서 이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땅까지 다 뺏고 이제 왕도 생겼고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다윗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5장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시편 89편 20절부터 읽으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이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즉 이렇게 다윗이 지금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지는 그런 수준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한마디 더 하면 저희가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봤는데 이건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래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 역사예요. 이것을 요즘 일어나는 전쟁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일반 은혜에서 일어나는 수준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할 때, 뭐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이따위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근데 자꾸 성경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구원 역사라는 거를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려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구원 역사란 말이에요. 구원 역사는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자꾸 잘못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편안히 안식까지 온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면 이제 끝났는데, 이때 다윗 왕이 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한게 여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바가 뭐예요?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이제 그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모시고 오는 거죠. 왜? 언약궤가 거기 하나님의 보좌니까. 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왕국, 즉 성전을 지을 것을 다윗이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이 허락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또 다윗에게 전해지느냐, 그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이거는 계속 지금 구약 내용에서 뭐 모세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했잖아요. 그런 언약이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즉, 구약의 모든 이런 언약들, 이게 다 합쳐져서, 예? 예수님이 맺으시는 새 언약, 그것을 구약 수준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가지시고 이거는 잘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즉,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용인데, 사무엘하 7장 5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12절이 중요합니다.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윗하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의 자식, 너의 뒤에 날 자식을 그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케 한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 아주 강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13절, 저는 그 다윗의 아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이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과 맺으시는 그 언약 내용인데요. 거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끔 완성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지만 구약에서 지금 이런 언약을 통해 결국 예수님을 약속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건데, 우선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수준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구약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아주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최고, 세상에서 최고 수준까지 이룬 때가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 때. 그때는 진짜 엄청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을 그런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루시는 세상 왕국은 그때 솔로몬 왕국 같은 그런 왕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다윗에게 한이 언약을 솔로몬 왕을 통해 다 이루잖아요. 그런데 다 예표 수준이죠. 결국 또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즉 신약 첫째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약속,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 약속과 다윗과 그 아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성경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다윗의 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 안 그런데 맞죠 솔로몬도 예표 수준에서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라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구약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은 이게 죽음과 고난과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거라고는 이게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세상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봤더니 오히려 이 다윗의 아들은 와서 고난을 받고 죽어요. 구약 수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왜 죽어요? 와갖고 전 세계를 다 물리치고 왕으로 이기셔야지. 근데 메시아라면서 죽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는 게 신약 수준에서는 그들의 죄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아가 대신 그 죄를 지고 죽는 내용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다윗은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내용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 돼요. 구약서부터. 그러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 구원 역사라는 것을 모르고 즉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한 세상 역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 갖고 그한 세상의 나라를 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뭐 이런 걸로 물론 은혜를 주셨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거룩하게 삼은 거, 이런 건다 맞지만, 그러나 결국 예표 수준이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스라엘 국민들한테는 엄청 큰 은혜를 준것 같이,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스라엘을 구약 수준에서도 이렇게 선택하고 한 것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이걸 부인할 필요는 없죠. 있었지만 궁극적인 특별한 은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거죠.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지금도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근데 왕이 성전을 짓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왕으로 그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즉 왕자의 왕좌에 앉으신 거죠.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세대주의자들이나 천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왕좌에 앉으셨다고 말을 못해요. 왜? 아직 천년 왕국이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그렇게밖에 얘기 못 하잖아요. 왕국이 시작 안 됐다며. 시작됐어요. 지금 왕이세요. 지금도 성전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 성전의 거룩한 그 벽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자신의 왕국도 져야 되고 성전도 따로 져야 됐습니다. 그런 둘 다 짓는 그런 모습이죠, 구약에. 그러나 예수님이 짓는 성전은 또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집을 따로 짓고 왕궁을 따로 짓고 성전을 따로 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좀 구약하고는 달라요. 그게 예표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이고 같은 의미고 같은 뜻이 있어도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예표 수준이니까. 그러면 이 다윗 왕은 예수님을 예표, 솔로몬 왕도 예수님을 예표, 다윗 왕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도 예표 수준의 하나님 나라. 그렇기에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즉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또 뭐가 보여요? 행위 원리가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걸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서 지금 예표 수준에서는 행위 원리가 항상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완전히 헛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다. 아, 그러고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다윗 왕이, 아니 저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금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이게 다윗 왕이 참 의롭게 행함으로, 성실하게 행함으로.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행위 원리가 보여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다윗을 통해 예표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항상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표 수준으로 얻어지는, 아, 예표 수준으로 주어지는 것에만 의해서 행위 원리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구약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예표 수준의 나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도 참 천국에 속하는 내용은 그건 은혜예요. 무조건 은혜예요. 왜? 행위로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약에서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 들어가는 거의 예표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는 행위 원리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지니까 쫓겨나잖아요. 은혜 원리로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면 왜 쫓겨나요? 여러분이 천국 지금 시민이 됐는데 이제 죄 지면 쫓겨납니까? 왜? 우리는 은혜잖아요. 100%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그 천국에서 쫓겨나는 건 없어요, 이제. 은혜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쫓겨나잖아요. 행위 원리거든요, 이건. 왜 그러느냐?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이게 예표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표 수준에서는 행위 원리가 보여지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혼동이 안 되죠.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이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뭐 주시네 이렇게 끌고 온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그러면 이게 그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 원리를 가르치려면 내가 구약에 가서 구절구절 뽑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 할 수 있죠. 완전히 그냥 싹 속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싹 속고 있어요, 그냥. 예, 다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할 일들을 구약 수준에서 그 예표하는 인물들을 통해 예표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다윗의 의는 영원한 천국을 받을 만한 의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그래서 구약에서는 영원한 천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표 수준의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표 수준의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해하셔야 될 것은 다윗과의 언약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은혜 언약의 시행이에요. 은혜 언약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 언약을 구약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 언약을 구약 처음부터 그 아담만 빼놓고 아담은 행위 언약이었으니까 그 뒤로는 전부 결국 예수님의 은혜 언약을 미리 구약 수준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구약도 은혜 언약의 시행이에요. 그러나 행위 원리가 그 안에서 보여집니다. 좀 어려운데 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 솔직히 저도 뭐 지금 신학교 나온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저도 헤맨 거거든요. 뭐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근데 이제는 뚜렷해요. 설명도 좀 뚜렷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내 수준에서 뚜렷한 수준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웨스트민스터 그 대열이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그 구약의 모든 언약, 이 지금 보고 있는 다윗 언약도 은혜 언약의 시행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 원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예표 수준에서의 모든 것은 행위 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은 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즉 예표 수준이기 때문에 세상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워지는 이 수준이 천국의 그 참것의 모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왜? 세상 거는 없어지는 거니까. 영원한 참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고 23절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피로 이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해지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러면 세상 성전으로 들어가셨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세상 성전에 들어가서 뿌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천국에 가서 거기서 자기 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인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완전히 지금 의롭게 그 칭의는 받았지만 우리 자신이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막 성전에 들락날락하고 그럼 그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동물의 피로 했으면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더 나은 제물로, 그러니까 완전한 피로, 한 번에, 단번에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천국은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들락날락거려도. 지금 좀 그런 수준 아니에요, 들락날락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을 더럽힐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되어버린 것. 성막도 마찬가지였죠.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이 구약을 끝내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 구약 전체가 다 모형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이 지금 아마겟돈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즉 그 가운데 뭐 하는 곳이었어요?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죠. 솔로몬의 성전도 바로 에덴 동산의 재현이에요. 성전도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 가나안 땅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파라다이스의 재현이에요, 또.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참 것은 딱 하나, 천국. 근데 그 천국이 구약에서 이렇게도, 에덴 동산으로도 보여지고, 가나안 땅으로도 보여지고, 성전으로도 보여지고, 뭐, 시온산으로도 보여지고, 그 천국이 계속 재현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참것이 눈에 보이게 성취될 때까지. 즉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눈에 보이게 성취할 때까지. 이게 구약이에요. 에덴 동산의 꽃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장막에 꽃을 수놓았잖아요. 이게 괜히 수놓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에덴 동산. 근데 에덴 동산이 뭘 예표한 거예요? 아, 천국. 그러니까 다 천국을 예표하는 다 모형들이에요. 에덴 동산의 재현. 그렇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곳이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 뭐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왜? 죄를 지니까 동쪽으로 쫓겨나요. 왜? 거기가 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전의 문이 어디로 들어가요? 동쪽이에요. 성막은 동쪽이에요.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을. 시온산도 에덴 동산과 같이 천국의 참 시온산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 재현되는 것. 다 천국을 예표하는 것, 천국이 이루어짐을 예표하는 것, 다그 내용이라 지금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시편 50편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하고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이 노아의 방주도 같은 모습이었죠. 3층으로 졌어요. 근데 성전도 눕혀놓으면 3층이에요. 즉,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 마당이 있어요. 이 3층이란 말이에요. 시내산도 산 밑에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턱에서 저희 이 장로들과 그 제사장들이 올라갔고, 제일 꼭대기 지성소 거기는 모세 혼자. 그러니까 그 시내산을 제가 말했죠. 눕혀놓으면 성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세워놓으면 3층이라니까요. 노아의 방주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 천국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게 자기거든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3층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을. 근데 구약에 보니까 다 3층이야. 뭐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냔 말이야, 구약이. 아시겠어요? 예루살렘도 신약에 왔더니 하늘의 예루살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그 굽은 이 세상의 예루살렘도 뭘 지금 예표했던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도 하늘의 시온산. 성전을 짓는 것. 이게 천국 예표,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천국 성취의 예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본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도 예표의 하나님 나라. 즉, 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내용이 뭐냐? 이걸 바로 잡으시란 말이에요, 지금. 결국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 그거를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갖고 막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뭐 이상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면서 구약을 갖다 대고는 뭐, 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한두 명이 죽었어야죠. 구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구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어떡할 거예요, 이거. 앞으로 뭐 달라지겠어요, 지금? 이상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지금 이상하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지를 갔다 왔다느니 그래갖고 그날에다가 이상한 의미를 갖다 붙이고는 뭐 하는 거야?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다 죽여도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우리 편이에요? 그냥 무조건? 왜? 기독교인이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다 죄인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모든 걸 이해할 때이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를 안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들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반석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함을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세요. 지금 왕국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왕국이 이루어짐을 무엇과 동일시해요?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건. 성전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 왕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이게 구원 역사예요, 지금. 어느 한 나라를 지금 뭐 세우는 게 아니라, 천국을 세우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오세요. 그 성전으로. 그래갖고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전에. 그냥 영광으로 꽉 차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너무 영광으로 꽉 차서. 이게 뭐예요?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표수죠. 그러나 예표수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래서 솔로몬도 알아요. 자기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오셔서 꽉 채워서 영광으로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는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을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결국 그 성전도 참성전이 아니고 예표 수준의 성전. 천국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참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정립을 하고 마칩니다.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시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을 예표 수준에서 미리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쓰셔갖고는 믿음을 안 주시면 절대로 예수님을 못 보게 해놨어요. 보고자 할래도 안 보인다니까요. 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이 수건이 벗겨져야 보이는데,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벗겨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 그러니, 뭐, 읽어도 읽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다 제대로만 이해하면, 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이루시고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그 하나님을 그 성전에 꽉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즉 천국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서 우리는 여긴 못 들어가잖아요, 예표 수준이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천국 안에서 즉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계속 영원히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내용 아닙니까? 그걸 구약 수준에서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왕, 우리 다윗 왕으로, 즉 솔로몬 왕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참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승리하셨어요. 다윗 왕이 승리하는 모습이 그거죠. 그리고 성전, 곧 왕궁을 지으시고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참 성전에서 영원히 왕으로 앉으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와 함께하며 영원히 안식하며 즉 죄와 세상에서부터 안식하고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이 내용 아니에요. 즉 구약의 그 모든 내용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표 수준에서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수준에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이 와. 우리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왕이 다 물리치고 성전져. 우리도 예수님 보니까 다 물리치시고 성전을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영광으로 꽉 채우시는데 여러분과 저도 성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로 꽉 찼어요, 지금? 네, 영광으로 꽉 찼잖아요. 그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를 여러분은 온몸에 다 갖고 지금 살아요. 예표 수준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영광에서 뭐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전쟁 승리, 성전 지음, 그 하나님 오심, 안식, 예배, 그게 다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엄청난 수준에서 속해 있는 거예요. 구약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천국 현실. 그래서 구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였다. 그러면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에 대한 반발이 어릴 때부터 심했어요. 왜? 저는 이상하게 애국자였어요. 코리안. 그거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데. 근데 그것 때문에 아니 왜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위인들은 그 구약에 나오는 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배우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한국 역사에는 그런 거 배울 만한 인물은 없는 거야. 이런 거였어요, 저는. 왜 맨날 뭐 착하게 살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우리도 배울 만한 인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꼭 이스라엘 인간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왜? 난 그게 굉장히 불마땅해. 아니,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진짜. 그랬는데 성경을 이제 올바로 이해하다 보니까 아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이야기였어. 왜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진짜 재밌는 내용이에요. 왜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참, 이 구약이 이제 간단하죠? 물론, 구약을 또한장한 장씩 보면 이제 복잡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제 신약을 보겠어요. 신약에 이제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왕국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더 자세하게 보고 있지만 좀 정립을 해서 보겠는데 그 전에, 그렇게 신약에 가기 전에 우리가 또좀 봐야 될 것이 그이 선지자서에서 이 이상들을 통해서 또이 천국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지금 이상들 이런 거좀몇개 보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셔서 수건이 그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그 천국과 예수님이 더욱 뚜렷해져서 그 천국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